고린도전서 68번 메시지 부활의 문제를 다룸 4.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정의와 부활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형상을 지닌 영적인 몸.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창조를 통하여 혼적인 몸을 지닌 산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몸을 지닌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산혼인 아담은 천연적인 것이며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는 부활한 것입니다. 먼저 성육신 안에서 그는 구속을 위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활 안에서 그는 생명의 분배를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육신을 통하여 아담과 같은 혼적인 몸을 가졌었으며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몸을 가졌습니다. 그의 혼적인 몸은 부활을 통하여 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활 안에서 영적인 몸을 가진 생명주는 영으로 그의 믿는 이들에 의해 영접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으로 믿을 때 그는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과 연합됩니다. 그로써 우리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우리의 영은 살아났으며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혼적인 몸 또한 그분의 몸에 어떠하신 것 같이 부활 안에서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45절은 옛 창조와 새 창조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옛 창조의 머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은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격체, 곧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산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주요 부분은 옛 창조를 위한 혼이었습니다. 오늘날 원칙적으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혼 안에서 혼에 의하여 혼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는 옛 창조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혼은 옛 창조의 중심이요 생명줄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일지라도 만일 그가 혼 안에서 산다면 그는 여전히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옛 창조의 종결과 결론을 암시합니다. 옛 창조는 한 사람 곧 마지막 아담으로 끝납니다. 옛 창조를 끝낸 이 사람은 부활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은 새 창조의 중심이여 생명줄입니다. 옛 창조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창조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45절은 두 가지 창조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혼인 사람이 중심과 생명줄이 되는 옛 창조와 생명주는 영이 중심과 생명줄이 되는 부활 안에서의 새 창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와 합당한 영적 이상의 결핍으로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부활의 실제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명주는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맥박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을 뿐 생명주는 영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리 큰 의미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었을 것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나사로의 부활에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단지 부활의 행위였을 뿐 생명에 관계된 어떤 것도 산출하거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적으로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안에서 그는 생명주는 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객관적인 방법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관계된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일 뿐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러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의 승천에 관해서도 역시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은 승천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관적으로 행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둘 다 생명에 관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것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객관적인 사실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정통적인 신앙의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사실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주관적으로 관계된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객관적인 사실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성 안으로 인도한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부활은 단지 그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주는 영을 산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을 통하여 옛 창조를 끝낸 그 사람은 생명주는 영이 되었고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극히 적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부활 안에서의 그리스도가 생명주는 영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머레이는 이것에 관한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걸작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있는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이라는 장에서 그것에 관해 썼습니다. 영광을 얻으신 예수의 영은 사실상 부활과 영광 안에 계신 주 예수 자신입니다. 그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는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생명주는 영은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본질입니다.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요소는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신학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는 진리를 반대합니다. 많은 이들의 의견에 이것은 이단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데서 발견된 진리입니다. 결국 진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위대한 구절입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이 구절은 혼을 중심으로 하는 옛 창조와 영을 중심으로 하는 새 창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곧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생명주는 영은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는 새 창조를 발화시키는 생명 요소입니다.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삼일 하나님에 의하여 새 창조로 발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는 사람의 영과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가장 높은 정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기 위하여 거치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1964년 우리가 찬송과 작업을 할 때 한 형제가 우리에게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을 발행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그리스도가 그 영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찬송가에 이 항목에 관한 찬송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결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가르칠 자유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요, 둘째는 합당한 가르침으로 성도를 교육하고 세움으로 그들의 생명이 자라는 것이요, 셋째는 지방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유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으로 교통을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이 이러한 네 방면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같은 목적과 같은 표적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라는 문제에 관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나에게는 이 부담을 따라 사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심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든 배척하든 그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믿음에 대한 칭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루터가 이러한 점에서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를 좇는다면 진리를 따르고 성경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나를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경과 진리를 따른다면 나는 여러분을 따라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생명주는 영이시라는 주장을 반대하는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이 하나의 생명주는 영에 대하여 말했지 그 생명주는 영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것, 즉 15장 45절이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관사가 정관사냐 부정관사냐가 아니라 생명주는 영에 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생명을 주는 두 영, 곧 성령과 생명주는 영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입니까? 두 개의 생명주는 영들, 생명을 주는 두 영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음을 말할수록 나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확신을 가지며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주는 영이 되셨다는 것은 진실로 거룩한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생명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신이란 단어 앞에 관사가 없음을 주의하십시오. 만일 이 구절을 말씀이 그 육신이 되었다고 말했다 합시다.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육신이든 그 육신이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같은 원리로 15장 45절에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중요한 문제는 생명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항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를 위하여 설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이들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것을 인정하지만 전통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통을 따르지만 우리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합니다. 4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먼저는 영적인 자가 아니요 혼적인 자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영적인 자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암시하며 혼적인 자는 첫사람 아담을 암시합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전통과 실행에 따르면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아닌 첫 번째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의도적으로 영적인 자가 아닌 혼적인 자가 먼저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자는 두 번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두 번째를 따라야지 첫 번째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가인을 따르겠습니까? 아벨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인 가인을 따라서는 안 되며 두 번째인 아벨을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유월절 때에 죽임을 당한 것은 장자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 난 것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원칙이 첫 창조와 새 창조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두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 47절에서 바울은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땅에서 났다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근원을 암시하며 흙은 그의 본성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시작이며 마지막 아담은 인류의 끝입니다. 첫사람으로서 아담은 예창조의 머리요 창조 안에서 예창조를 대표합니다. 둘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새창조의 머리이며 부활 안에서 새창조를 대표합니다. 온 우주 안에는 이 두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모든 후손들을 포함하는 첫사람 아담과 그의 모든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 둘째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출생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에게 포함되었으며 거듭남으로 둘째 사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첫사람에게서 나와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첫사람의 일부로서 우리의 근원은 땅이요, 우리의 본성은 흙입니다. 둘째 사람의 일부로서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본성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났다는 것은 둘째 사람 그리스도의 거룩한 근원과 그의 하늘에 속한 본성 둘 다를 암시합니다. 48절은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을 가리킵니다. 저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암시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둘째 사람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무릇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역시 하늘에 속한 모든 믿는 이들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흙에 속했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4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속한 부분으로서 우리는 출생을 통하여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우리는 부활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와 같이 부활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출생이 틀림없는 것처럼 결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두 형상, 곧 흙에 속한 형상과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가고 있는 유층을 우리의 상황에 대한 예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유층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나비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 합니다. 결국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치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나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생긴 유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나비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따르면 우리의 선한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을 이김. 15장의 마지막 부분인 50절부터 58절에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봅니다. 5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혈과 육은 혼적인 몸의 구성체요 썩을 것이며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썩을 몸은 부활 안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썩지 않을 것 안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혈과 육에 의하여 산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 없으며 또한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50절에서 바울은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옛 창조는 타락한 것일 뿐 아니라 썩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썩을 것은 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51절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비밀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을 포함한 변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것입니다. 51절에서 잠잔다는 말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한다는 말은 썩고 욕되고 약한 것이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되는 것, 즉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담게 되는 변형을 의미합니다. 52절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째 나팔과 동일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계시록에서는 일곱 나팔 후에는 더 이상 어떤 나팔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있는 일곱째 나팔이 52절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죽은 믿는 이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오실 때 살아있을 우리 믿는 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이들은 휴거 안에서 변화되고 변형될 것입니다. 5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라는 말은 죽은 성도들의 경우에는 부활을 통하여 또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변형을 통하여 썩지 않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되는 우리의 썩고 죽을 몸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이 죽을 몸은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강하든지 간에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이 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이김. 5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안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때라는 말은 우리의 썩고 죽을 몸이 썩음과 죽음으로부터 영광과 생명으로 부활되고 변형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 사망은 부활 생명의 승리 안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부활의 최종 완성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썩을 몸을 변형시킴으로 완성됩니다. 그 사이에 부활의 실제인 생명지는 영에 의한 우리의 타락한 혼의 신진대사적인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승리 안에는 승리 안으로입니다. 사망은 사람을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효능을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승리 안으로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승리는 부활과 동의어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의 생명입니다. 55절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에 관한 사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56절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며 그것은 죄로 우리를 죽도록 쏩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그로써 사망에 쏘는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은 부활 생명에 의하여 삼킨 바 되었습니다. 죄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 안에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저주와 정죄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죄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위에 있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소멸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죄했고 율법을 폐했으며 그분의 부활은 사망을 삼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7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이러한 승리는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한 하나의 성취된 사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하늘이신 생명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의 매일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합된 영으로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법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그것은 장래의 사망을 삼키는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원동력. 58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부요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고 결론짓습니다. 부활의 진리의 의무를 품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실제 안에서 확신하고 남아있는 것은 견고하고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리에 대한 믿음의 결핍은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며 주님의 일에 있어서 용기를 잃게 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기대로 주님의 일에 부요하도록 우리에게 강한 욕구를 줍니다. 바울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나 천연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 능력과 더불어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성도들에게 생명을 사역함과 금과 은과 보석이신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교회를 건축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며 부활의 날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보상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나의 누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를 격려하기 위해 15장 58절을 사용하여 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이 구절이 부활에 관한 것이며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 안에 있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부활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구절이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부활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2장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이 구절의 시작에 있는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말에 의하여 지적됩니다. 바울은 그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부요할 것을 권면합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따르면 그들은 아주 작은 일로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견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에 의해서만 견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부요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그것은 우리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헛됩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지 하나의 격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